네, 저는 어린 시절에요. 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명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감동적으로 읽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일단 멋지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언가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줄거리 잠깐 말씀드리면 미하일이라고 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날개를 잃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찾고자 하는 여정이고 그 결과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이야기를 한번 듣다 보면 그렇다면 이 시대의 청년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고 많은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들의 현 주소를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이몽택 씨의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죠. 저자는 1982년생입니다. CJ 인재원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90년대생 신입사원들을 맞이하고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지 80년대생인 자신이 90년대생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시대가 너무나 빨리 가고 세대 격차가 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안 그래도 최근에 기독교 교육학자로 지내시는 교수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30년을 한 세대로 쳤었는데 현재는 2년에서 3년 정도를 한 세대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학적으로 한 3년이면 세대가 바뀐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3살 이상 차이 나는 분이 있다면 다른 세대 인물입니다. 다른 데서 온 사람일 수도 있죠. 이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공무원 준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 공시생은 청년 전체 취업 준비생인 65만 명 가운데 약 40%를 해당하는 26만 명 정도에 육박합니다. 5년 전보다 굉장히 급박하게 치솟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률은 어떻게 되느냐? 2016년 기준 1.8%. 100명이 지원했을 때 2명 정도, 2명 이하가 입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합격한 98명은 어떻게 그 다음을 선택하게 되는가? 바로 다음번 공무원 시험을 또 준비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 공시생에 올인하고 있을까? 그 내용을 보니까요. 첫 번째는 워라벨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미래의 내 모습을 위해서 내가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대들에게 비전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열심히 뛰자고 하면 코웃음 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내일을 왜 생각하고 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는 거죠. 혹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오정. 45세면 정년퇴직. 56도 56세까지 직장 다니면 도둑놈.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세태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 가봤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곧바로 퇴출당해야 되는 이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있는 이 현대를 지금 비꼬는 그런 용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회사에 충성을 다 바치고 집안일, 가정 다 뒷전으로 해도 시간이 가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청년들의 자조 섞인 고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욜로족이 나오고 소확행이 유행이 되고 또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너무나 중시해지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공무원 시험, 이 9급 공무원 시험에 매달릴까? 그것은요, 바로 이 꼰대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내가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명문대 나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대기업에, 중기업도 아니고 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2, 3년 안에 단기직으로 퇴직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1년 내 퇴사율이 27.7%, 약 4명 중에 1명이 1년 이내에 직장을 퇴사합니다. 회사를 1년 만에 퇴직한 1990년생 김모 씨가 이런 인터뷰를 남겼더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룹 인문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회사가 좋아 보였는데 현업 부서에 배치를 받자마자 바로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위에 사수라는 사람은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인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본인이 8시 30분에 오기 때문에 본인보다 늦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냉소적 비난과 무심한 가했고요. 그런데 윗사람의 한마디에는 죽는 신용이라도 하더군요. 이 사람만 꼰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온통 꼰대 천지였습니다. 이런 꼰대 기업에서 함께하면 저도 언젠가 꼰대가 되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입사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청년들이 힘들게 들어갔지만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이유, 이 수많은 꼰대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 글을 읽고요, 이 책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꼰대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해봤어요. 호기심에 약 23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요즘 세대를 보면 참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요즘 세대는 참 한심하다. 윗사람의 말에는 무조건 따르는 것이 회사 생활의 지혜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나이나 학번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속이 편하다.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 사원이 거슬린다. 회식 때 후배가 수저를 알아서 세팅하지 않거나 눈앞에 고기를 굽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난다. 편의점이나 매장에서 어려 보이는 직원에게 반말을 한다. 뭐 이런 질문 리스트가 있습니다. 23가지가 있는데 제가 신중하게 이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결과 7개 항목을 체크했고 이 7개를 체크한 해당 란에 이런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지칭하는 거겠죠. 당신은 꼰대입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꼰대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주 경증 꼰대라는 진단을 받았죠. 제가 반성하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유연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요, 이런 꼰대들을 피해서 안정적이고 특별한 격격사유가 없으면 퇴출 위험이 없는, 구조조정도 없는, 공무원 연금도 있는 이 공무원을 향해서 다들, 이 청년들은 공무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공무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면 그렇다면 이 공무원이 과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 시대 청년들의 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다 아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한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죠. 욕구 5단계설을 이제 주장했고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다 배웠죠. 인간의 욕구를 타고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위부터 최고 등급 5등급까지 계속해서 아래 등급이 단계가 충족이 되면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게 되죠. 가장 하위 단계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사회적 욕구, 4단계는 자기 존중의 욕구, 5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메슬로우가 자신의 말년 때에 이 이론을 수정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욕구 단계설에서 이 자아 실현을 5단계 가장 최고의 꼭대기에 올려놨는데 그는 말년에 6단계를 주장했습니다. 없었던 한 단계가 더 생긴 거죠. 이 6단계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기 초월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최고의 욕구는, 욕망은 내 자아를 초월하는 어떠한 무엇인가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미 이런 내용은 우리 성경 전도서에요, 이 솔로몬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그토록 원하는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애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무원이 우리의 불안감과 우리의 어떤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영성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도 없거니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이 시대의 청년들은 무엇으로 살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교회 주변 이 을지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을지로를 통과해서 종로까지 청계천을 거쳐서 좀 이렇게 거닐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좀 산책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할 겸요. 그러다가 제가 길거리를 다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풍문고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딱 점심시간 때랑 딱 묘하게 겹쳤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가는데 길마다 얼마나 많은 이 전단지를 나눠주는지 손에 잡힐 만큼 전단지가 쌓이게 되는데, 이걸 알바하시는 분들도 다 어르신들이시잖아요. 빨리 이거 받아야 끝나기 때문에 다 받았죠. 그리고 당연히 점심시간이니까 이게 어떤 음식점 홍보물이겠거니 하고 그 전단지를 보는데 전부 다 헬스, 요가, 필라테스 그 전단지인 거예요. 아니 왜 이거를 점심시간에 나눠줄까? 제가 영풍문고에 가서 책 몇 권을 골라가지고 이제 오픈데스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12시 좀 이제 또 넘으니까 목걸이에 사원증을 찬 직장인들이, 젊은 직장인들, 청년 직장인들이 들어오는데, 한 손에는 물 한 병과 빵 한 조각을 들고 한 손에는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을 들고 제 옆에 앉아서 그 빵과 물을 마시면서 그 책을 읽는 겁니다. 두 명이요. 느낌이 왔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직장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12시에서 1시, 점심시간, 이 1시가 남짓의 시간에 그들이 밥을 먹고 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노력해서 스펙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시대. 열심히 운동하고 또 그 짧은 시간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책들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스펙 싸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지금 멈추면 내가 사회의 나고생이 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 청년들은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한 청년의 고민이었죠. 그것이 오늘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것은 지나가죠. 모든 것은 다 쇠락하죠. 지금 청년들도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꼰대가 앞으로 3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대학교 시절이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한 대학의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문학작품이고 사람이 지은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걸 너무나 강력히 주장하니까 어느새 빌리 그레엄 목사님 마음 가운데 대학 시절에 마음이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요. 고민하던 어느 날 이 성경책 한 권을 들고 학교 뒷동산 캠퍼스 뒤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뭔가 언밸런스하고 이것은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음성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교수님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진리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시그니처, 유명한 설교 스타일, 설교할 때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 Bible said, 성경이 말하길,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또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영적인 메스가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잖아요.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 모습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내가 그것에 위장하여서 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뜻이 분별되고요, 내 생각이 드러나고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카오스,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허공을 가르며 빛이 임하였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과연 성경에 아직도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변증해달라고 하는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성경은 변증이 필요 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마치 사자처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라이언이에요. 동물원에 있는 그 사자요. 사자처럼 뛰어다니며 자신을 변증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올바르게 선포만 된다면 그 말씀 자체의 권능을 가지며 모든 영혼들을 찔러 쪼개며 그 영혼을 수술하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스펄전 목사님이 선포했죠. 청교도 목회자 가운데 리차드 백스터 있습니다. 그가 청년 시기에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파워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성도의 영원한 양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급한 자여 조용히 앉아서 욥과 속삭이라.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자여 모세와 베드로의 기사를 읽으라. 유약한 자여 엘리야를 보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자여 다윗에게 들으라. 정치가들이여 다니엘서를 읽으라. 실망과 암흑 가운데 있는 자여 이사야서를 읽으라. 마음이 냉랭한 자여 사랑의 사도를 가까이 하라. 신앙이 얕은 자여 바울을 주목하라. 안일한 자여 야고보서를 잊지 말라. 장래의 소망이 없는 자여 요한계시록으로 약속의 땅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샘솟는 용기가 있게 되고 내 안에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자리로 초청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 시대의 그 불확정성, 이 불안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으면요, 말씀이 임했으면요, 그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내 몸을 움직여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탄식이고 답답함입니다. 분명히 내게 수많은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씀에 왜 반응하지 않지?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말씀의 기류를 타게 되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며 창공을 향해 날아가게 될 터인데 왜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니? 예수님의 답답함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 비전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선교 비전 주제 뭐죠? 빛의 자녀들이여 행하라. 빛의 자녀들까지가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왜 just do? 왜 우리가 행하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빛의 자녀인데요. 그 빛의 자녀가 골방에 갇혀 있어요.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도록 만들라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삶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비전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스펙을 위해서, 여러분 꿈꾸는 그 9급 공무원을 향하여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허망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허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복음의 능력, 이 절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청년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전진하시는 우리 영락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